보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표준 세번역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16절 합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23절 하십시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25절 하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같이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의미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피크닉을 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일부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거가 저에게는 무척 큰 행복입니다. 물론 또 어떤 분에게는 고역도 되시겠지만은 그거는 주님과 여러분과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잠언서를 가지고 큐티 말씀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아가고 있는데 5월달이 잠언서를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저 좋은 말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잡기가 힘든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잠언서를 보아 나가실 때에 어떤 그 앵글로 어떤 각도로 보아 나가시고 그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서 묶으시면은 또는 언어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할 정도로 불편한 지시전 잠언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안 해요. 잠언서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 라고 해서 툭 던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많이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거 아닌데 궁금증을 하게끔 하고 약간은 반감을 일으키게 하게끔 그 정도까지라도 잠언서 말씀은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언서 말씀은 내가 정말 힘들 때에는 저는 시편을 가지 잠언서 말씀을 보면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면들이 여유진 면들이 무엇으로 채워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솔로몬의 이 지혜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나오니까요. 솔로몬의 지혜 말씀을 가지고 그 안경이라 그럴까? 그 시야를 그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나타나셔가지고 1대1 대면을 통해서 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그 실예가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솔로몬이 그 꿈꾸는 가운데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입장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앞이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솔로몬이 이 백성을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있는 것은 지혜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나 보이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수학 배울 때에 기억을 살리면은 선생님이 공식 가르쳐주면 실례 있잖아요. 예제 문제. 예제 문제가 이것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많지만은 이렇게 설교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소제목이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대상, 네 번째 경우, 다섯 번째 결과, 여섯 번째 변화, 일곱 번째 완성입니다. 그래서 배경, 목적, 대상, 경우, 결과, 변화, 완성. 그래서 이제 시작하십시다. 배경입니다. 솔로몬의 꿈 이야기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집안에 가재 도구를 이렇게 장만하시려면은 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은 가재 도구를 넣을 수 있는 집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집을 세울 수 있는 기둥과도 같은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네가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랬으니까 가장 이것이 되어야 나머지 것이 될 수 있는 가장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여리고 성벽처럼 이것이 있어져야지만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기초되는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나머지 지혜의 그것이 시작이 돼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우리가 탈착식이라 그러죠. 이렇게 어태치 되고 디태치 되는 거죠. 붙였다 떨어졌다. 포춘 쿠키는 먹고 난 다음에 저기 제가 하나 지난번에 이번 주에 먹고 굉장히 위로가 돼서 제가 새겨놓고 있는 게 있는데 딱 읽으니까 저거 뭐라 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멋있고 그리고 굉장히 파퓰러하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한다. 그래서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체리에서 하나 먹고 딱 간직해서 제 짐 지갑에 있습니다. 누가 상처를 주고 힘들 때마다 다운될 때마다 주여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그런 것처럼 그거는 사실은 제 마음입니다. 버리고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잠언의 지혜는요. 산과 같아서 인격이 된 것만치 내가 성숙한 것만치 그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꾀처럼 가지고 와서 테크닉처럼 쓰면 되는 것처럼 되지가 않아요. 잠언의 지혜는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심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딱 듣는 순간, 야, 네가 다른 잡다한 것보다 내가 재물도 구할 수 있고, 내가 파워도 구할 수, 땅도 구할 수 있고, 왕으로서 네가 구할 수 있는 욕심낼 것이 참 많은데, 가장 중심되는 이것을 구했으니 다른 나머지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익숙한 표현이 안 들립니까? 주님께서 산상보원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던지는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핵심되는 소원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짜장면 집에 가면은 아무리 뭐가 다 좋아도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장면이 맛있어야 됩니다. 일단 짜장면이 맛있으면은 딴 것은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아무리 뭐가 좋고 좋아도 일단 짜장면이 맛이 없으면은 그 집은 짜장면으로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열고 할 때마다 먹어보고 첫 숟가락 딱 젓가락 먹어보고 아 그 맛이야 하면은 갈 것이고 아니면은 오히려 딴 것이 외양이 거창한 것만큼 실망의 폭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되는 이렇게 딱 끊으면은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무엇일까? 나는 이거가 됐으면은 나머지 것은 그저 있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진석에게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소원은요. 저기 생명 말이 어렵진 않습니다. 생명을 함께 지는 동반자 만드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거저거 다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이진석이라는 사람을 딱 끊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저랑 같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동반자 만드는 것. 혼자서는 이것이 안 되니까 외로우니까 그리고 될 수도 없고 생명의 동반자 만드는 것. 그것 놓고 설명을 해보면은 아마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탈이 되면은 제가 타락한 것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기둥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은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나머지 것과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도 주시고 이런저런 환경도 주셔서 거품 다 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에 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가 그저 장신구 붙이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재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만들고 왜냐하면 사람을 알거든요. 사람을 알 때 최소한 이 정도 내에서 계속해야 이것이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을 때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떡 든다고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말할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이 뭔가 많이 들었던 느낌이 안 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솔로몬이요 선과 악을 이렇게 그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가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판단을 가지고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한 때부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굴곡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이 왜 기뻐했는가 하면은 지금 새로운 선악과 나무를 부서진 나무를 새로 회복하는 그 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 하면은 지혜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지혜,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 물론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 가진 판단으로 인해서 부서진 가정, 부서진 나, 부서진 세상, 부서진 교회, 저주와 사망으로 이렇게 만신창이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 가운데서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과 나를 회복하는 타락과 사망에 빠져 있는 것을 회복하는 그 길로 주신 것이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솔로몬이 다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계기를 만들어서 의미를 확 부여해준 겁니다. 솔로몬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걸 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시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선지자다, 무슨 뭐 세례요한이다, 부활했다 뭐라고 말할 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속자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러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알게 하니까 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셨다. 내가 그랬던 시몬이 좀 있다가 주님 십자가 당한다니까 못 가겠다 했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그대로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은 네가 했던 요 고백을 붙잡고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언인 것처럼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냥 자기가 답답해서 그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조그만 거 하나 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렇게 잘했어. 세상에. 그러면은 우리가 애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너무 뿌듯해서 유아원 가보시면 알아요. 그냥 너무 뿌듯해서 천하에 그런 교만과 방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다른 애들에 대해서 이게 품위가 달라지고 격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죽 갈급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그 판단을 주님께 오시는 거로 해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부서진 세상들을 내까지 포함해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 목적은 세상과 사람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누가 지혜가 필요한가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 포춘 쿠키는 다 음식 먹고 나면 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그냥 다 배부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요. 수준 높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정말로 열받습니다. 누구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나. 누구는 품위 있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고 정치가 이렇고 배부른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이 처절한데 그거 살 만한 여유가 없는데 지혜는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한 다음에 그 지혜의 적용을 맨 처음 갖다 준 사람들이 어딥니까? 그 장소가 사창가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 목구멍을 이렇게 포도청이라고 자기 그 삶을 아무튼 주변에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 한다고 몇 달씩 쉬기도 하고 또 온 집안의 경사라고 귀염과 사랑을 독차지할 누구의 며느리, 누구 집의 딸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었으면은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 몸풀고 혼자 산후조리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었으면 자기가 애를 깔아주게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몸과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 푼 한 푼을 벌어서 그 다음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처절한 삶의 현장의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고달수록 우리는 이거 다 정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복음이 뭐 때문에 있는 것인지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옵션이 선택 사양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기둥이 무너지면 온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것이 없어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입니까? 사업요? 감된 곳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그저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목사님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도요. 중학교 들어가는데 자기 애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새벽 2시 돼야 잠을 잘 수 있대요. 11시까지 과외 수업을 다녀야 된대요. 그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되어봐야 뭐하겠으며. 소위 말해서 있는 그런 대학들을 다녀도 취직이 안 되고, 그래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50대가 채 못 넘겨서 다 명퇴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가고 있으며 어디에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싫어서 자기 딸이 그 결정을 했대요. 공부를 아주 잘한대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여기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 설득해서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한번 오니까 여기 대해서 숨통이 트인다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정말로 여기서 있는 친구들이 한국 가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한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나마 이거라도 붙잡아 보자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품고 살아가야 될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천박한 것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전체를 집어넣고도 이것이 모자라서도 다 애를, 그러니까 애들이 심성이 없어요. 애들이 집안일을 도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기주의예요. 네가 나에게 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만 말하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다 이 이야기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같이 사는 것을 몰라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망조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유트그룹 할 시간이 없어요. 전부 몰아붙인다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요? 플랜카드 갖다 붙이면은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과연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여자가 그냥 단순히 참 못되고 악한 여자라고 비난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생각할 때 오죽했으면은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게 될까? 자기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그에 따른 죄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도무지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내 애가 죽어서 이렇게 불행한데 옆에 있는 내가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이게 맞아요. 옆에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애가 죽어서 불행한데 네가 애를 젖을 물리고 행복하면은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든 날은 저는요 밖에 나와보면은 해가 화창하게 쨍쨍대면은 저는 짜증이 나요. 그런 날은 비라도 쭉쭉 내리고 나처럼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내 마음이 위로가 되지. 나는 이렇게 처참한데 어떻게 해가 이렇게 짱짱하고 사람들이 피크닉을 가고 하하 웃을 수 있어요. 짜증이 납니다. 저는 그 마음 생각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도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해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서로 산 것이 내 것이고 죽은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리입니다.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라는 그런 주장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요구되는 자리는 충돌과 분쟁, 다툼과 분열로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어져야 될 자리고 적용돼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팽팽한 긴장관계, 양쪽에서 서로 이것을 주장할 때에, 기득권을 주장할 때에 다섯 번째로는 그 결과, 사람이 가지는 지혜, 수단과 꾀는 그 결국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파국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내고야 맙니다. 미 법무부의 문양을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천으로 눈을 감기운 여신이 한 손에는 무게를 다는 천칭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양날선 검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 누가 균등하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공의를 요구할 때에 그 절차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 편견이 없이 눈을 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칼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법은 치유와 힐링이 목적이 아닙니다. 법의 목적은 편견 없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균등하고 공평한 그런 판결, 결과를 내는 것, 그게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실은 법대로 살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할 때 생기는 법 이상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둘 다 공의를 요구하고 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장하는 주장을 상대해 주기 위해서는 남은 길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검을 들고 와라, 아이를 공평하게 양쪽이 다 주장하니까 가르자는 것입니다. 파괴의 결과, 죽음의 결과, 파국의 결과, 그게 법의 재판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그러면 지혜는 어떤 선택, 어떤 결과를 드러낼까? 지혜는요, 지혜는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지혜가 하는 역할은, 하늘의 지혜가 하는 역할은 사람 속에 숨어있는 동기와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자신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게 합니다. 내가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한 엄마는 아이를 죽여서라도 법대로 공평하게 산 아이를 갈라달라고 하고 다른 엄마는 법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억울해도 아이를 살리고자 양보합니다. 여기에서 아이에 대한 거짓 어미와 참 어미가 구별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하늘의 지혜는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됐는데 칼을 들고 와요. 사건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섭리를 하세요. 막 움직이세요. 움직이셔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고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면은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것이 왔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오! 이 안에 이게 숨어 있었구나.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 그것을 가리기보다 주님 앞에서 이런 기회에 밝혀봤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법과 권리를 주장하던 자리에서 그 입장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지혜가 섭리로 왔으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와야 그게 하늘의 지혜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읽어보시면은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지혜롭다고 하면은 지혜가 없고요. 내가 지혜가 없다고 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성장에 사람이 자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키포인트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기본 자세가 친절이고요. 카인드해야 돼요. 남의 입장과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자세는 겸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요 두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요 찾고 있었던 것은 아이를 낳은 생모를 찾은 것입니까? 솔로몬이 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여인이 아이의 어머니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이 여인이 아이의 생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찾고자 했던 것은 핵심은요. 아이의 생모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몰라요. 솔로몬이 찾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아이를 살리고자 생명을 살리고자 자기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해서라도 손해봐서라도 아이를 살리겠는가? 만약에 태어난 생모라도 그 생모가 자기가 억하심정에 열이 받쳐서 지금 나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어떻게 저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에 사실은 이 상황을 보시면요. 서로의 자존심에 애는 안중이었고 거기에서요. 솔로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실 이 여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관심은 애는 누가 보노? 이 싸움 가운데서 애는 가운데 들고 양쪽이 법대로 가면은 갈라버려야 되는데 그게 공인데 그렇게 갈 때에 누가 저 애를 놓고 눈물을 흘려주며 누가 저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이 한눈이 먼 사람이 딴 사람하고 이렇게 분쟁이 붙어가지고 양쪽 다 눈을 파야 된대요. 그러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 눈 하나를 파달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기 위해서 내 눈이 파면은 너는 봉사가 돼. 양쪽 눈 다 없어. 그래도 내 눈이 봉사가 되더라도 저 사람 눈 하나 파는 거 얼마나 원한이 부럽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걸 결정할 때에 요즘 경제학 이론에서는요. 사람은 기본 이론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충동과 감정으로 움직이지 투자할 때라도. 그래서 경제학 쪽에서 요즘은 더욱더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심리학을 더 연구하고 더 연구해서 오리무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대로 서로 기회가 되면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죽어도 끝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그걸 못 놓는 게 그게 사람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부터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은 적나라합니다. 포장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누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까? 그 사람이 아이를 맡아서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일곱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탐복할 만한 것이라도 지금 와 기가 막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기가 막힌 지혜를 그때마다 그걸 가질 오히려 거리감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죠. 감동은 받았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절대 상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사람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를 포기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놓고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나타난지를 알려주는 기막힌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의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바로 지혜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할 때에 밤에 사무실과 빌딩 청소를 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밤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저 한 군데 젖병 물려놓고 베큐하고 주로 이제 밤에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애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기억 못해요. 고생을 애들 어릴 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을 때에 그때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배운 것은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쓰레기 버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편리하게 버려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사람은 어떤 것을 버릴까? 언제 버릴까? 무엇을 버릴까는 선택이 있었지만 청소하는 저는 어떤 것을 청소할까 골라가면서 청소할 수가 없어요. 다 청소 다 해도 쓰레기통 하나 잠깐 깜빡했으면은 휴지 하나 구석에 깜빡했었으면은 당장 그 다음 날에 노티스가 옵니다. 이거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가서 그 노티스가 없는 것이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미국 교회하고 빌렸으면서 다 그 훈련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훈련이었는데 세상에 버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것을 다 쓰레기입니다. 그 나로서는요. 버리는 거 어떤 것인지 간에 다 모아서 담아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는 옛날에 그 서울에 있었던 난지도라는 곳처럼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 장소인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온갖 욕심의 선택이 만들어낸 쓰레기 같은 결말들을 주워 담아서 태우는 현장이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현장이고 오염된 인간의 성품과 탐욕으로 빚어진 부서진 세상을 회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이들이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우리 금방 읽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죽은 아이는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 내다버린 내 거 아니라 그래요. 그 죽은 아이도 나중에 누가 장례를 치러줬을까? 저는 아마 저희 게스지만은 솔로몬이 치러준 자라. 솔로몬이 그 어머니가 장례 치를 만한 그게 있겠어요? 그 죽은 아이도 내가 창조한 내 아이라고 거두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종지 말은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죄송하지만 용서하십시오. 예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분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버린 아이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은 아이를 거두어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내어서 장사 지낸 하나님께는 사람들의 그릇된 선택과 실수를 대신해서 죽은 아들도 거두어들이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멀쩡하게 사나이만 자기 것이라고 생명을 누리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남의 아이를 죽여서라도 하겠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게 야곱을 가리켜서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이 네가 이스라가 이겼다. 엘이 하나님. 네가 하나님 이겼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멀쩡하게 사나이를 죽여서라도 공의를 이루어낸다고 내렸던 판결을 쫓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죽여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 이겨먹은 사람들입니다. 네 소원대로 그걸 이루어줄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애꿎은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결과를 판단을 자기 것으로 감당하고 처리하고 희생과 수고를 감내하는 것도 예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몫입니다. 또 사나이는 그것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당신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아이를 자기 아이를 양보하고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맘 내키는 대로 죽은 아이 갖다 버리고 산 아이는 내 거라고 빼앗고 그리고 저 아이는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우리는 광대하심, 우리는 그저 파워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의 가장 큰 힘은 아이에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내 권리와 내 주장을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탓이요. 내 새끼니까. 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원형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원형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갑니다. 선악과 나무의 저주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먹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도덕으로 윤리로 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참아라 억지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억지 춘향이처럼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유색이 했던 노래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던져버리고 노는 아이처럼 그때 소유색이 한 말이 돌보지 않는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그런 아이를 놓고 너 이런 놈이야 라고 주업하겠어요.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그는 내 자식이다. 다시 거두어들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양보할 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진 기득권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득애자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본다고 억울한다고 분노로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득부자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한 푼 있다 하더라도 저 잘 가진 사람이 그래도 필요할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도 마음이 부자야 부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을 손해보고 양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하신 이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깨달으실 때에 나머지 것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했 이것을 회개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 여러분의 이웃의 자리에 정말로 천국을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실현하고 구현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자리입니다. 너희들이 인종 말자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장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이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어미의 마음을 또 이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비의 마음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